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35절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오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오 육의 사람이오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여전히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가운데 선포되어 영원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에서 연약한 종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지혜로만 전파될까 두렵사옵나이다.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혼의 양식이 되도록 하나님 이 시간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단에서 연약한 종을 불쌍히 여기시사 하나님의 진리를 온전히 증거하도록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청종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간이 범죄하여 타락하였을 때에 두 가지를 잃어버렸습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잃어버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특권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영생의 가능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내셨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그 삶을 박탈당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들은 죽어야 할 운명에 처해졌고 또 사실 죽었습니다. 신학적으로 죽음을 정의한다면 죽음은 인간의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이 범죄한 인간들을 구원하십니다. 범죄하여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 마땅한 죄인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죄 용서함의 은혜를 베푸시는데요. 그 백성들의 죄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깁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죄의 전가라고 합니다. 죄의 전가. 그래서 그 백성들의 정죄와 죄책을 제거하시고 그리스도는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에 대한 형벌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범죄한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 죄인은 죄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에는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도 여전히 육체의 죽음을 경험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 30년 전인 것 같습니다. 제가 10대 후반, 뭐 고등학생쯤 되었던 때와 같은데 제가 시골, 그 경기도의 시골 교회를 다녔는데 그 당시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저도 장례식에서 한 성도님의 그 관을 운구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그 장례 그 장지가 얼마나 험한 산이던지 이렇게 미국은 다 장의사들이 그 장례 절차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돌아가신 성도의 그 관을 이렇게 천으로 묶어서 한 다섯 여섯 명 이렇게 그 산을 등산을 하는 것처럼 그 가파른 언덕을 올라가면서 굉장히 이렇게 그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분을 내장하면서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죽지 않아야 되는데 왜 예수를 믿어도 죽을까 하는 의문이 이제 신학적인 의문이 이제 처음 제 마음 가운데 그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죄에서 구원을 얻는데 왜 죽는가? 그것을 이제 고민하기 시작했던 그때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됩니다. 왜 성도들조차도 육체의 죽음을 경험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방식은 이 죽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의 영혼을 완전한 성화가 이루어지도록 하십니다. 성도들이 죽으면 육신은 무덤에 묻혀서 썩고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영혼은 죽음을 통해서 완전한 성화가 이루어지고 그 즉시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영혼의 구원에서 끝마쳐지지 않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승천하실 때 내가 다시 오리라 말씀하신 그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무덤에 썩어서 아마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우리의 육신이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부활의 때에는 완전히 정결해진 우리의 영혼과 또한 완전히 성화된 영광스러운 몸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단순히 어떠한 영향력이 아니라 죄는 인간의 전 영역에 악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기 전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지성과 우리의 감성과 우리의 의지에 그리고 우리의 육체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역시도 우리의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에, 우리 몸에 완전한 구원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사도신경 강의 15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음번 16번째 사도신경 강의를 하면 사도신경 강의가 끝마쳐지는데 거의 이제 결론 부분에 왔습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했고 그 다음에는 거룩한 공회,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을 살펴보았고 그 다음은 성도의 교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신경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세 가지를 고백합니다. 그 첫 번째가 지난주 살펴봤던 죄 용서함에 대한 신앙 고백이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용서함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그 신앙을 고백했고 두 번째는 몸의 부활,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뭡니까? 영원히 사는 것, 영생. 죄의 용서함, 몸의 부활, 영생. 이것이 삼위일체의 신앙 고백과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 다음으로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적인 세 가지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몸이 다시 사는 것, 몸의 부활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성경이 말하는 몸의 부활은 어떤 것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활한 몸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몸의 부활은 어떤 것인가?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죽음은 인생의 파괴자로 여겨집니다. 죽음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실제로 인생의 끝이라면 인생은 정말 비참한 것이고 비관주의에 빠지거나 혹은 방탕한 삶으로 나아가기 쉽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죽는 자가 다시 살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죽음에 대한 해결 방법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은 인생을 비관하다가 삶을 비극적으로 마치게 될 것이고 또한 자신의 능력이 허락하는 한 방탕한 삶으로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며 끝마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를 다루지 않는 종교나 죽음의 문제를 다루지 않는 철학은 사실 죽어야 할 우리에게는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학교에서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부자로 살아가는가, 성공한 사람으로 살아가는가를 가르칩니다. 근데 사실은 교육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중요한 한 문제가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죽음입니다. 우리가 죽는데 죽음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가르쳐 주질 않죠. 그래서 진정한 교육이라고 할 수 없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에 있어서 기독교는 단연 돋보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셨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고 믿고 선포합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핵심 가운데서도 핵심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도 이제 장차 몸의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그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영광의 몸을 소유하게 될 것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하기를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비록 성도들도 육체의 죽음을 경험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죽음을 통해서 완전한 성화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장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옷차림은 아닐 겁니다. 아니, 내 옷차림이 너무 초라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어렵네.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문제는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의 영혼이 정결하지 않다는, 깨끗하지 않다는, 우리가 옷을 입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은밀한 것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삶이 정결치 않다라고 하는 그 문제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장애물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도에게 죽음은 그 영혼이 완전히 성결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죽음을 통해서 그 영혼이 정결케 되고 그 즉시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임재 아래에서 살아가는 그 특권을 이제 성도는 죽음을 통해서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에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그 욕망. 우리의 영혼이 정결치 않다면 어떻게 그 즉시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성결케 하시고 그래서 그 즉시로 낙원에 들어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우리의 영혼은 죽음을 통해서 이처럼 완전한 성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육체는 여전히 무덤에 묻히게 될 것이고 또 우리의 육체는 썩어서 흙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시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놀라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데 그때에는 우리의 몸에 모든 죄악적인 요소와 죄가 끼쳤던 그 악한 영향력이 하나도 남지 않는 완전한 영화로운 몸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절에서 4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오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여기 왜 탄식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죄의 흔적이 남아있는 몸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에게로 옮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정죄를 받지 않고 또한 죄에 대한 책임을 감당할 필요가 없고 죄의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의인인 동시에 죄인입니다. 아직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완전히 성별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법정적으로는 의인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죄인인 것이죠. 여전히 악한 생각을 하고 또 악한 의지가 우리의 몸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우리가 경험함으로 법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 신분과 실제로 이 땅에서 우리가 여전히 죄를 범하며 살아가는 그 두 그 괴리감, 그 차이 때문에 성도들은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간절히 사모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나의 영혼과 나의 육신이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를 사모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부활의 말씀을 설교할 때에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사람이 죽어서 어떻게 부활을 해? 죽음은 끝나는 것이지 라고 생각하실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은 우리의 몸조차도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확신하십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성도의 부활에 보증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사도신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많은 신앙 고백을 했는데 그 중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처럼 강조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왜 구약의 안식일이 아닌 안식 후 첫날인 주님의 날에 우리는 모이는 것입니까? 주변에 혹시 안식교 다니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는데 그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을 공격할 때 왜 구약의 안식일이 아닌 너희들은 주일에 모이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거론합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그 신비는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안식 후 첫날인 주의 날에 모이는 것이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사도들은 구약의 안식일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의 용서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 사건인 것을 온전히 깨닫고 구약의 안식일이 가리키는 실체인 주님의 부활의 날에 모이기 시작한 것이고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에서 주의 날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확정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죽어야 할 운명에 처해져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또한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게 될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성경 구절 몇 구절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고린도전서 15장 13절과 14절 또 16절을 읽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셔서 무덤에 장사되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믿는 성도들의 부활을 보증하시기 위해서 장사한 지 3일 만에 그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부활은 성도들의 부활을 보증하는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육신 또한 그리스도의 재림 때가 되면 완전히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장차 살아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 그 장소 또한 요한계시록 21장은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렇게 새로운 집에 이사 가신 분들이 계신데 새 집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죠. 낡고 오래된 집에 살고 있다가 새 집에 들어가면 참 행복하고 기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이제 죄가 우리의 전 영역에 악한 영향을 미쳐서 우리로 하여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되게 하셨는데 그리스도의 구원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의 완전한 구원을 회복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또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게 되시는 것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제가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세상에도 여전히 죄의 잔재가 있습니다. 농사를 지시는 분들은 끊임없이 이렇게 땀을 흘려야 되잖아요. 좋은 식물은 가꿔주지 않으면 잘 자라지 않는데 엉겅퀴나 잡풀들은 돌봐주지 않아도 너무 잘 자라죠.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 교회 저쪽 편을 보면 그 엉겅퀴인가요? 하여튼 그 뿌리들이 전 그 나무들을 덮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이 세상이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완전히 죄의 영향력이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부활한 영화로운 몸을 갖게 될 때에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크게 두 번째로 영화롭게 된 몸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간략하게 네 가지를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장차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우리가 소유하게 될 그 영광스러운 몸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주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충분히 숙고할 만한 가치가 있는 자료들을 여전히 우리에게 제시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네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장차 소유하게 될 그 영광스러운 몸은 죽지 않는 몸입니다. 죽지 않는 몸, 썩지 않는 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이제 죽지 않는 몸으로 우리는 소유하게 될 것이고 그 몸은 더 이상 죽음에 굴복하지 않는 몸이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헤어진 그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의 그 마음에도 길지 않은 그런 미국 생활이지만 그 죽음을 통해서 그 이별의 아픔을 느낀 분들이 있는데 가끔씩 이렇게 외로울 때가 되면 먼저 가신 그런 분들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그분이 살아계신다면 오늘 같이 점심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 참 즐거울 텐데 그러한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요. 그러나 이제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때에는 죽음을 통한 이별이 없는 죽지 않는 썩지 않는 몸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 보면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라. 두 번째로 부활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이 될 것입니다. 부활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이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3절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43절에 현재 우리의 몸은 욕된 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욕된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의 의미는 명예롭지 못한 수치스러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명예롭지 못하고 수치스러운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몸은 죄의 유혹에 쉽게 굴복하여서 죄의 노예가 되기 쉬운 몸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기보다는 죄악된 본성에 쉽게 굴복하는 명예롭지 못한 수치스러운 그런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성령의 지배와 죄의 지배가 치열하게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전쟁터와 같습니다. 에베소서 4장과 5장에 보면 바울은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왜냐하면 현재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죄의 유혹에 쉽게 굴복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장차 우리가 소유하게 될 그 몸은 영광스러운 몸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부활의 그 몸은 강한 몸이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3절에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은 참 연약한 몸입니다. 저도 토요일마다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 예전에는 물론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에게는 죄송합니다. 예전에는 뭐 12시, 1시, 2시, 뭐 3시까지 설교 준비를 해도 그냥 한 서너 시간 자면 일어나서 설교하러 나오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요새는 12시를 넘기기가 힘듭니다. 근데 어제는 10시쯤 되니까 제 몸에 있는 모든 에너지가 다 빠져나간 그런 그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는, 시간은 있는데 움직일 수가 없는 에너지가 다 빠진 그런 상태가 돼서 한동안 이제 소파에 좀 누워있다가 그렇게 설교 준비를 했는데 근데 여러분 왜 우리 몸이 이렇게 쉽게 피곤해집니까? 연약한 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병들기 쉽고 지치기 쉽고 피곤해지기 쉬운 몸입니다. 연약한 몸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가면 우리는 늙게 되죠. 그래서 한 성도님이 이렇게 누군가 다른 성도가 사진을 찍어줬는데 사진을 찍으지 말라고 막 손사래를 치세요. 자기 사진 찍는 거 싫대요. 그러니까 그 나이가 들어가면 이제 점점 늙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진을 찍는 게 싫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성도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원치 않아도 우리는 세월이 지나가면 늙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몸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3절에 보면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어떤 일들이 있고 또 하기를 원하는 일들이 있다면 피곤하기 때문에 지치기 때문에 병들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은 없을 것입니다. 부활의 몸은 강한 몸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령한 몸이 될 것입니다. 부활의 몸은 신령한 몸이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신령한 몸은 어떤 의미인가를 생각해 볼 때요. 온전한 영이신 하나님과의 교제에 가장 적합한 몸이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 강림하시죠. 시내 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십니다. 그때에 백성들에게는 난리가 납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몰려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로 자신들이 죽게 될까봐 백성들은 두려워합니다. 그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시내 산으로 나아가죠.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요청합니다.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느니라. 왜 그렇습니까? 왜 모세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입니까? 신령한 몸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할 만한 몸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내 영광이 지날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할 수 없는 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면 기뻐하기보다는 죽을까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몸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신령한 몸을 갖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풍성함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신령한 몸을 갖게 될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됨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장차 소유하게 될 이 몸도 현재 우리의 몸과 연속적인 부분과 불연속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완전히 새롭게 완전히 다른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 현재 우리 몸과 연속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2절에 보시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림에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천국에 가면 아무것도 먹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음식을 먹을 수도 있는 몸이다라는 것은 현재 우리의 몸과의 연속적인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영화롭게 될 몸도 여전히 분명히 살과 뼈가 있을 것이고 음식을 먹을 수도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요한계시록이 묘사할 때에 생명나무의 실과가 있다고 했는데 그 생명나무의 실과를 문자적으로 먹을 수도 있는 몸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충분하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가 되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도 훨씬 더 영화롭고 우리가 이 땅에서 맛본 것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의 영광이 탁월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구원입니다.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이 재림의 때 우리의 몸조차도 완전히 구원될 그 순간이 있음을 기억하시며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시며 남은 삶들을 살아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의 더러운 죄를 흰 눈보다 더 희게, 양털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죄의 흔적이 남아있는 이 연약한 몸, 병들기 쉬운 몸,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몸까지도 온전한 구원으로 인도하셔서 이제 장차는 신령한 몸이 될 것이고 죽지 않는 몸이 될 것이고 강한 몸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구원의 풍성함들을 저희들이 더욱 깊이 맛보게 하시고 현재 우리가 구원의 과정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의 이 영광스러운 구원이 완성될 그 나라를 바라보며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저희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신약의 성도들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믿음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